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그 저번 주 이렇게 봤을 때 내용들이 보면 성벽을 짓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이주해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고 또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면서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서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런 회개와 함께 내적인 어떤 눈물 또 반성 이런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굉장한 결단,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했던 절기들,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었고요. 그렇게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됐다. 말씀이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살았던 그런 삶들을 정리하는 일, 이방 문화와 단절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습성이 하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냥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냥 난 원래 이래, 그냥 그러고 말지 그것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안 갖고자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않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 그러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어느덧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져서 살다가 망하고 났는데 기억이 난 거예요. 다시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잘 안 따르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버거웠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참 은혜를 입었다. 이들이 그런 자기 자신들을 알면서 10장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언약을 다시 맺는 언약 체결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쭉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 3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도장 찍고 우리 앞으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쭉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제사장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27절까지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27절까지 인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 명단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사장들 명단이.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 명단이.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각 그 족장의 두령들의 명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의 두령들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고 귀한 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이.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던 시대는 소망이 있는 시대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 백성의 두령들이.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 역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그 공동체가 소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평신도들도, 또 부서장들도, 전도회장이라든지 구역장 교사들도 같이 헌신하고, 그럼 또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아, 저런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의 의미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먼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나 하나가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고요, 교회는요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곧 순교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금식도 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데 직분받은 분들은 내가 직분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는지 이거 잊지 않으면 돼요.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30대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주 생각해요. 자주 생각해요. 그때의 그 장면들을 다 기억해요. 그걸 다 기억해요. 여러분, 그거를 잊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일,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사실 직분 받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 받은 일,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데, 일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다른 어떤 거랑 비교하거나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교회 일꾼을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 예, 여러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서리집사, 여러분 그것도 그냥 너무 요즘에 가볍잖아요. 그냥 다. 여러분 그것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혹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고민해요. 목사 입장에서 연말이 되면 정말 고민해요. 무지무지하게 고민해요. 정말 다 그런 직분자의 믿음, 직분자의 마음, 직분자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다짐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에 헌신했는가, 28절부터 31절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다짐한 내용들 모두가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는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라는 부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의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막 서로서로에게 결심하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모세로 주신 율법을 쫓아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 데려오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이날은 쉬는 날이야.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하나님이 쉬셨어. 이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는 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 이방인들은 그날 장터도 열리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안식년을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우리 가게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일날은 돈 못 썼어요. 돈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런 것을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날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정신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자 좀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모든 빛을 탕감해 주고 빚진 사람들 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을 할 때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2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이제 다짐을 합니다.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것도 성전세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3분의 1을 드리는데 원래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세겔을 냈어요. 근데 이 세겔이 어느 정도 단위냐면 은금이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은은 한 세겔이 지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400볼 정도예요. 근데 금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은의 15배예요. 근데 이걸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드려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로 그 성전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내면 절대 어렵지 않죠. 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한다고요. 모든 백성이 다 성전세를 내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절기 때 하고 정말 재물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거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늘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세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또한 제사장들에게 드릴 초태생들 첫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껏 마다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유월절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서 드렸어요. 근데 사람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드렸고 재물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게 너희의 생명의 근원의 시작이 나로부터다. 이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그냥 관념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가치가 이렇게 빛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고 교훈이 되고 의미를 밝히 알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월절 정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서부터 보면 또 어떤 제사 드릴 때 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다 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11조는 레위 사람이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 분배할 때 레위 사람들은 분배하지 않았죠. 땅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0분의 1씩 걷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또 따로 구별해서 누구를 또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 되지 않으니까 제사가 시들해지겠죠. 제사가 진실하지 않으면 재물이 없겠죠. 11조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누가 당장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돼서 피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라기가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 재물 이런 걸 도적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훼파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와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10장은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혼자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도리를 하면서 살게 되고 공동체가 살게 되고 영적인 삶이 부요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회와 국가가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이 되니까 모든 것이 땅이 피폐하고 곤고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세상도 교회를 욕을 하고 목회자들을 욕을 하고 서로 욕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좀 나눴던 얘기인데 세상이 아버지 집에 돌을 던지는데 자식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같이 돌을 던져요. 세상이 아버지한테 돌을 던지는데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데 옆에서 희죽거리고 자식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능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기를 마음 모아서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같이 그냥 반찬거리 삼아서 떠드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린 일인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인 거예요. 다른 누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세상이 교회다 성도들이 힘들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성함과 각성과 되돌아봄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정말 거룩한 인침,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는 회복이라는 게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는 회복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 10장 이렇게 보면서 굉장한 이렇게 소망의 빛을 보게 됐어요. 너무 귀한. 아, 그냥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냥 우리가 살던 습관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렇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고 살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10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혹시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게 정말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냥 내 익숙한 대로 살았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을 바꿔서 수정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진정한 신앙 부흥입니다. 이런 결단이 진정한 믿음의 개혁입니다. 개혁은 누가 뭐 개혁의 깃발을 들고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늘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하나님 소망 있게 살아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적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있게 하옵시고 기도의 생명력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빛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 모두 그 안에 참 평강과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로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정말 감격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